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북한에 강력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IAEA가 지난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0차 총회에서 이 같은 결의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는 지난달 9일 핵실험을 포함해 5차례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결의 주도국인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우방국 외에도 케냐와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이 최초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공동제안국이 지난해 63개국에서 올해 70개국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IAEA 총회에서 168개 회원국이 북핵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공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6대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공군 훈련인 레드플래그에 참가하기 위해 1일 새벽 미국 알래스카로 출발했습니다. 다국적 연합공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훈련은 미국과 한국, 뉴질랜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공군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공군은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과 적 지휘부 등을 정밀 타격하는 연습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드플래그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 주관으로 1976년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전투기를 동원해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지난 1년간 러시아군 공습으로 9,300여 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3,800여 명이 민간인이라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러시아의 시리아 사태 군사 개입 1주년이었던 지난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 폭격에 숨진 어린이도 9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시리아 인권관측소의 발표를 일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시리아 인권관측소의 이 같은 발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의 시리아 내 공습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척결하고 테러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지난 한 주 동안만 어린이 106명을 포함해 33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시리아 알레포 동부를 포함해 교전 지역에서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을 즉각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교전 당사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WHO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호요원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신의 독일 나치 정권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하와이에서 아세안 국가 국방장관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그의 사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서 30일 자신을 히틀러와 연관시키며 히틀러는 3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필리핀에는 300만 명의 마약 중독자가 있는데 이들을 학살하면 기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최소 3천 명의 마약 사범을 처형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면은요, 이 캐나다에서 시작해서 칠레까지 아우르는 커다란 지구의 땅덩이입니다. 아, 이 아메리카 대륙이 세계 최초로 홍역 소멸 지역이 됐다고 하네요. 세계보건기구와 팬아메리카 보건기구가 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나라는 한 35개 나라가 되는데 이들 나라에서 홍역으로 앓는 환자가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이 있잖아요. 이들 대륙 가운데 홍역이 완전히 사라진 지역은 아메리카 대륙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세계보건의료계의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건데요. 1994년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역내에서 홍역, 풍진, 볼거리를 박멸하기 위한 강력한 백신 접종을 약속한 지 22년 만에 이뤄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일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오세아니아로 지구촌이 함께 기뻐할 일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 수첩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의 내용과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풍경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크게 흥행에 성공한 미국의 가수이면서 작곡가, 일명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로보의 노래 I'd Love You To Want Me, 이 노래 골라봤는데요. 당신이 날 원하면 좋겠어요 라는 제목의 사랑 노래인데요.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 들어보시죠.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I about fell out my chair And when you moved your mouth to speak I felt the blood go to my feet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d I see the want in your blue eyes Baby, I'd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Baby, you love me to want me that I want to if you'd only let it be you told yourself years ago you'd never let your feelings show the obligation that you made for the title that they gave Baby, I love you and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Baby, you love me and want you the way that I want to if you'd only let me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But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s. I see the want in your blue.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대중에게 한 주제의 내용을 공유할 목적으로 그리고 특정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묶어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인류 구원. 인류 구원. 거창하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내용이 지난주 소개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X 회사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요. 빠르면 2022년, 그러니까 7년 안에 화성에 인류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화성. 인류가 밝혀낸 화성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순 없지만요. 상상할 수 있는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요. 화성이란 별은 표면 면적이 지구의 4분의 1입니다. 바로 이곳에 인류가 살 공간을 만들겠다는 바람과 계획을 밝힌 건데요. 인류가 지구에서 사는 동안 인류 멸종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 여러 행성에 존재하는 인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가는가 하면요. 우주선을 타고 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우주선에는 최다 200명까지 탈 수 있는데요. 화성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이 스페이스X사는요. 현재 로켓 발사 후 회수에 성공한 1단계 추진 로켓을 10월까지 발사하기 위해서 막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성까지 여행 기간은 지구와 화성의 위치에 따라서 가깝게는 80일, 길게는 150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 이 우주선을 타려면은요, 10만 달러 정도를 내야 하고요. 죽을 준비도, 그러니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일론 머스크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이 첫 인류가 될 마음은 없다고 말해서 그 위험성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컬럼바인 선생님.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톤이라는 이름의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 콜럼바인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20여 명의 부상자가 났었고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숨졌습니다. 17, 18살 난 고등학생 2명이 범인이었고 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사건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보호하다 범인의 총에 맞아 숨진 남자 교사 데이브 샌더스 씨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이날의 사건과 함께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에 소개됐습니다. 바로 17년 전 참사를 추모하는 작은 추모공원을 한 남자 교사와 학생들이 방문했는데요. 남자 교사의 이름은 카일 미켈슨. 교사이면서 학생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미켈슨 선생님은 바로 17년 전 당시 범인의 총에 맞아 사망한 샌더스 선생님 때문에 총에 맞지 않고 피신할 수 있었던 참사 현장의 생존자입니다.
Because every day I'm so grateful to be alive.
30대 중반 남성으로 17년 세월을 사는 동안 하루도 샌더스 선생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세월은 흘렀지만 사람들이 그 사건과 희생자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켈슨 씨는 자신이 좋은 학교에서 훌륭한 학생들과 함께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 그날에 학생들을 위해 희생했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교사가 된 것도 그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네요. 치유의 벽이라는 이름의 추모 공간은 콜롬바인 고등학교에 있고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라는 말로 희생자와 이날의 참사를 세상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들의 못다한 얘기, 취재 일화 등등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편하게 대화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북한 관련 주요 소식 머리 기사로 훑어보겠습니다. 지난 26일자 보도입니다. 북한 정권의 오랜 정보 통제 방화벽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전하려는 탈북민들과 여러 단체들의 정보 유입 노력으로 주민들이 조작된 세상에서 깨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달 식량 배급량이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엔은 일시 중단했던 양강도에 대한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대규모 수해를 당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시사했습니다. 28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 북한 테러 지원국들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9일자 보도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 수첩 함께할 기자 김영건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앞서 지난 한 주간 간추린 한반도 소식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미 고위 관리가 북한의 정보 통제 방화벽이 갈라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이 고위 관리가 나왔던 행사에 다녀오셨는데,
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어떤 행사였는지부터 소개해 주시고 누가 왔는지 좀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미국과 한국,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합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마침 이제 71차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또 미국에 북한의 정보 방화벽을 허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한 관리들은 미국 국무부의 이제 2인자죠.
네.
이제 그 토니 블링컨 부장관 그리고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차관보. 이 차관보급은 이제 서열이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고위급인데요.
국무부에서요.
네. 네. 예, 톰 말리노스키 이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이제 직접 서열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측에서는 오준 유엔 주재 대사, 또 일본의 인권 대사, 그리고 탈북민들이 직접 참석해서 또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정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관리들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탈북자들 얘기 좀 예. 하도록 하죠. 자,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북한의 방화벽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그 북한의 정보 방화벽이 얼마나 이제 굳건했느냐
네.
이제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꽉 막아서 그러니까 정보 통제를 이제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바깥 소식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죠. 네. 이제 북한 주민들은 아주 오랫동안 정부의 어떤 세뇌에 이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정보의 방화벽을 깨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사실 뭐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냐, 이미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네.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날 이제 그 연설에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탈북민들, 또 용감한 탈북민들과 또 민간 단체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런 굳건했던 방화벽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기기들, 그래서 알펀이라고 하는데 이제 DVD라든가 휴대용 이제 저장기 USB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판형 컴퓨터, 뭐 이제 태블릿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많이 세상에 깨이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예. 하는 거겠죠. 자, 이날 1시간이 넘게 이루어진 행사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생중계됐잖아요.
네네.
네, 6만 명이 넘게, 훨씬 넘게, 거의 7만 명이 뷰라고 네. 써 있더라고요.
네.
7만 명일지 7만 번이 이제 플레이 재생이 된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자, 여기서 네.
근데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전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갖지 못했었죠. 이 허미 킹덤이다. 그러니까 은둔의 왕국이라는 네. 그런 별칭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북한의 핵무기 문제 때문에 사람보다는 이 무기, 안보에 이제 국제사회가 많은 포커스를 이제 초점을 맞춰왔었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핵협상이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핵미사일을 이제 틀어주고 가겠다. 뭐 다중화, 경량화 이러면서 포기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핵협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럼 이제 어떤 이제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그럼 무엇을 제기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인권이라든가 북한의 이제 정보위 같은 게 나온다는 지적도 있고요. 다른 편에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이렇게 안 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핵무기를 갖다가 뭐 없애는 노력만 해서는 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 주민들이 너무 무지해서
네.
정권의 말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서 주민들이 바깥 소식을 제대로 알고 자신들이 취한 위치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제 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습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번 행사도 열리게 된 거죠.
네. 이날 가셔가지고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하고도 인터뷰 직접 하셨고요.
네.
만나셨는데 뭐 오준 대사라고 하면은 탈북자들한테 인기가 높은데요.
네.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인터뷰 예. 내용을 제외하고.
예, 이게 오준 대사들 하는 말이 북한은 남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출 때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사람들,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핵무기, 국제사회가 그렇게 규탄하는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느냐, 주민들은 이렇게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데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 결국 결론은 이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결국은 이 지도자로서 합법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들도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럼 내부 불안정이 커지지 않냐. 그 내부 불안정을 또 이 강제로 무력으로 계속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숙청이라든가 처형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 안팎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정당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북한 상황이 이 김정은 이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이 권력을 이제 강화시키려고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히려 자기의 그 정권의 생존을 더 어렵게 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자, 탈북자 얘기를 좀 하죠. 이날
예.
이제 세 명의 탈북자가 나와서 연설을 했죠.
네네. 네. 탈북 화가로 잘 알려진 이 송벽 씨
네.
그리고 그 한국에서 요즘에 이제 인기가 많은 이제 웹툰이라고 하는데요. 이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만화로 세상을 풍자하는 그런 이제 웹툰, 그것을 웹툰이라고 하는데 이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성국 씨,
네.
그리고 미국의 아주 명문대 가운데 하나죠. 이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이성민 씨가 이제 참석을 해서 또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이제 살아있는 경험을 나눴습니다.
네.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최성국 씨나 이성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선이라고 하는데 북중 국경 지역에서 직접 이제 밀수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몰랐다가 이 밀수를 하면서 중국에서 물건들을 들여 넣으면서 이제 외국의 비디오라든가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세상의 눈을 깼다는 거죠.
네.
특히 이성민 씨의 말이 재밌었는데요. 이제 북한에서는 북한 정권이 늘 이제 이런 외부 영화라든가 이런 매체들을 우리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적대주의의 산물이다 이러면서 절대로 봐선 안 된다라고 이제 교육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많이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남한의 드라마를 보니까 이건 그냥 사람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왜 내 삶은 저런 남한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른 것인가. 이 남한 드라마에 나오는 저 수많은 자동차들, 저 수많은 멋진 빌딩들 왜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을까? 이유가 뭘까? 라면서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탈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행사에 참여한 관리들 또 탈북자들의 얘기까지 대략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이날
네.
행사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거의 좌석을 자세히 거의 꽉 찼습니다.
네.
거의 서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로 관심이 컸고요.
네.
또 마침 또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통일부 안에 북한 인권과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북한 인권 재단도 세워지게 되는데요.
네.
거기 통일부에 새로 만들어진 그 북한 인권과의 과장과 이제 여러 관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예전과는 이제 다른 모습. 인데요. 이제 통일부 안에는 사실은 이제 북한의 이산가족이나
네.
예, 인도주의 관련한 과는 있었지만 인권을 전담하는 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도 북한 인권 하면 뭐 우리가 누누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말 세계 최악이란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삶, 북한 주민들의 권리. 그러니까 북한 정부는 계속 주민들에게 그 권리보다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정부로서 주민들을 보호할 권리
네.
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그 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그 관리들이 직접 이런 행사에 와서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들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유 세계에서는 마음대로 듣고 또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통일부에서 직접 이런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도 좀 흥미로웠더라고요.
네. 기자 개인적으로는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저 관리들을 만나시고
네.
또 한국에서 온 그 관리들도 만나셨는데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번 행사 다녀오셔서.
개인적으로 좀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격세지감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이제 인권, 북한의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국제사회가 큰 관심이 없었고 일부 아주 소수의 탈북자들이 워싱턴이나 뉴욕에 와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막 호소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 북한 주민들의 그 삶에 그 정치나 정권 외교 이런 것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에 그 초점을 맞춰서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민간 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도 직접 이렇게 그 미 고위 관리가 사회까지 보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 애정을 보이고 주민들의 삶의 개선과 인권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참 탈북자분들 어렵게 목숨 걸고 나오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뭐 국제 무대에서나 또 각자 위치에서 이런 인권 활동을 하는 분들 참 많죠.
네네.
또 그분들을 또 도와주는 단체도 있고 정부도 있는데요.
네네.
뭐 미 국무부가 이런 1회 행사가 아니라 꾸준히 탈북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청취를 하고 네네. 그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예전에는 없던 현상들인데요. 네. 이제 서서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사실은 비공개로 국무부의 그런 민주주의 노동이라든가 인권 담당 관리들이 직접 한국까지 찾아가서 네. 탈북민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또 사실 이렇게 탈북민들이라든가 민간단체들이 무슨 정부의 수주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좀 이제 북한에서는 민간 단체라는 개념이 이제 없기 때문에 네.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유세계에서는 많은 NGO 네. 그러니까 민간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뜻을 모아서
그렇죠 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네. 하는데 네. 이게 뜻을 모아서 서로 이렇게 또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네. 그런 이제 의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 활동에 정부나 이제 이런 데서 여러 가지로 이제 힘을 북돋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 방화벽이 탈북자 개인 또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뭐 서서히 갈라지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사 또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네, 김영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뭐 9월은 다 같지만요. 9월이란 제목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미국의 흑인 남성 밴드 Earth, Wind, Fire 지구, 바람, 불이란 제목의 독특한 제목의 밴드인데요. 9월의 추억을 노래했네요. September 들어보시죠. 자, 노래 들으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에는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앞서 기자 수첩에서 전해드렸었죠. 북한의 외부 정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뉴스 풍경에서는 탈북자 출신 화가 송벽 씨의 전시회 활동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그 여신상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스럽다는 상징이거든요. 자유가 왜 소중한지, 그리고 인간 개개인의 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계인들과
지난해 봄 미 동북부 뉴욕 시내 작은 화랑에서 1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당시 송벽 화가가 VOA에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 송 화가는 북한의 인권을 고발하는 자신의 그림들이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선 도시, 전 세계인이 찾는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에서 전시되는데 큰 의미를 뒀습니다. 1년 전 또 한 차례 미국 내 전시를 예고했던 송 화가의 그림들이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 주관으로 미국, 한국, 일본, 뉴질랜드 4개국 외교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외부 정보 유입의 영향력이란 주제의 북한 인권 관련 행사였습니다. 제71차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마련된 이번 행사에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 일본 외무성의 아츠코 니시무라 여성인권 인도주의 담당대사,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큰 부장관과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송 화가는 올해 그린 신작 14점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토니 블링큰 부장관과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 두 명의 미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송벽 화가의 설명을 일일이 들으며 14점의 그림들을 감상했습니다.
군사력에만 집중하지 말고 북한 민생에 돌보라.
I want to recognize our co-hosts, Ambassador Oh, Ambassador Nishimura.
이날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외부 정보의 중요성을 연설을 통해 강조했던 블링큰 부장관은 특별히 전시된 그림들에서 받았던 영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We know that the capacity of art to challenge, to change, to remember, to teach is alive all around us.
예술이 갖고 있는 힘, 즉 도전과 변화, 기억, 가르침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작품들이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VOA에 14점 가운데 나비에 둘러싸여 활짝 웃고 있는 북한 소녀 그림을 지목했습니다.
웹툰도 그렇고 이 미술 작품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미소 짓고 있는 소녀, 저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아까 둘러보면서 생각했고요. 이런 우리가 어떤 정보나 어떤 생각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미디어의 힘, 미술이라든지 시각적 미디어 또는 음악 같은 청각적 미디어 이런 힘을 우리가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날 송 화가는 두 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연단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러나 송벽 화가의 연설은 다른 두 명의 탈북자들의 연설과 달랐습니다. 두 명의 탈북자는 행사의 주제인 북한 정보 유입에 대한 자신들의 활동을 이야기했지만 송벽 화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송 화가는 탈북한 이유, 그리고 가족의 죽음 등 북한 주민으로 살았던 자신의 사연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송 화가는 탈북 후 15년 동안 한시도 잊지 않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호소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북한 땅을 탈출하는데 성공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빌어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물며 배부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국민들을 구원해 주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송 화가는 VOA에 주최 측으로부터 행사의 주최에 대해 연설을 부탁받았지만 이 말밖엔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처럼 그런 나라는 아마도 없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더 이번에 더 제가 절박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절박했어요. 막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 70년 그 김일성 시대부터 그 3대 세습이 그 독자에서 얼마나 그 북한 국민들이 그 진짜 그 속박 그리고 자유도 없는 거대한 감옥 같은 나라에서 그 삶에 진짜 그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그걸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군다나 더 절박했어요. 더 크게 호소를 해야 되겠다. 더 크게 알려야 되겠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송화가가 이번에 전시한 14점의 작품들은 모두 규모가 크지 않은 작품들이었습니다. 누런 색다를 뒤로하고 철책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 남북한 비무장지대 철책에 앉아 시커먼 북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세도보입니다. 김씨 독재가 처형한 북한의 고위 간부의 모습이 북한의 붉은 하늘에 떠있는 그림. 바짝 마른 꽃제비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술을 들이키고 있는 김정일 등 다양한 소재가 담겼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자유를 착취당한 채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알리는 것이 이번 그림들의 주제라고 말하는 송화가는 이번 전시회가 자신에게 매우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저한테 너무나 특별합니다. 특히 유엔 관계분들과 국무의 관심, 그다음에 거기서 전시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이거든요.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조그만히 또 일을 했구나. 이분들을 대변해서 뭔가 내가 좀 했구나. 그런데 앞으로 이 기회를 또 발판을 삼아서 이제 더 크게 더 세계인들에게 이제 북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제가 사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송벽 화가의 그림 전시회는 23일 미 국무부가 마련한 행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욕 시내에 있는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도 사나흘에 걸쳐 17작품이 소개됐습니다. 특별히 이 단체를 방문했을 때 송벽 화가는 단체 관계자에게 1년 동안 작업한 북한 주민의 어두운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는 15m 길이의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북한 선전일꾼 출신 40대 탈북 화가 송벽. 2002년 한국에 입국한 뒤 미술대학을 거쳐 자유와 평화, 가족 등을 주제로 북한의 통제사회를 풍자하는 그림을 그려 2011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의 작품 가운데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은 김정일의 얼굴과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의 몸을 합성해 풍자한 버서라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지하철 환풍기 바람에 치맛자락이 올라가 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영화 속 장면을 이용해 그린 그림인데요. 몸은 마릴린 먼로인데 얼굴은 선글라스를 끼고 웃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입니다. 송화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숨기지 말고 보여줄 건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이 그림을 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에 4,50여 점의 작품을 그린다는 송화가는 2012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내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미국 내 5번째 전시회를 갖게 된 송화가는 최근 독일, 체코 등 유럽에서 전시 활동을 해왔는데요. 해외에서 전시 활동을 꾸준히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송화가는 북한의 수도 평양이 자신이 전시회를 열 마지막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며 표현의 자유란 이런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 목표는 앞으로 평양에서 이것이 이슬의 자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인데요.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언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유럽인들에게는 많은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막대한 부와 권력을 뜻했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고 결국 그 넓은 땅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유럽인들과 달리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땅이 푹 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여길 떠나야 해.
땅도 땅이지만 사냥감들에게도 쉴 시간을 줘야 하니까요.
인디언들은 그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사냥을 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인디언과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 사이에 또 하나 큰 문제는 종교였습니다. 이들은 인디언들도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인들이 왜 자꾸 우리에게 자기들의 신을 믿으라고 하는지 저는 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나무 자르는 법을 가르쳐달래서 한 집에 갔었는데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을 믿어야 한다면서 사람을 붙잡고 얼마나 얘기를 늘어놓는지, 아휴, 그 사람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우리가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고 왜 우리 보고 자꾸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디언들은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창조주의 신비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백인들이 모르고 있구나. 우리는 우주를 창조한 존재에 대한 의식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을 굳게 믿고 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서로를 의지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자연의 섭리 자체가 우리에겐 신앙과도 같은 존재라는 걸 백인들에게 똑똑히 전해야 한다. 만일 그래도 계속 자기들의 신을 믿으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인디언들에 대한 모욕과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디언들은 특정 종교의 이름은 없지만 오랜 세월 자연과 함께 살면서 지극히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착민들은 그런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인디언들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악마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거라고 믿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갈등 못지않게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는 정착민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질병 역시 큰 문제였습니다. 천연두, 즉 마마는 그때 유럽에서 아주 흔한 병이었는데 일부 정착민들 몸속에 천연두를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연두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는 없던 병이었죠. 병에 대한 면역력 역시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유럽인들 몸속에 잠복해 있던 천연두가 북아메리카 지역에 퍼졌을 때 인디언들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손 한 번 써볼 엄두조차 못 내보고 모두 죽어가고 있다. 어떤 부족은 부족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쩌면 천연두는 서막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연두가 유럽인들이 몸속에 지니고 온 수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많은 유럽인들이 찾아올수록 더 많은 질병들이 이 땅 곳곳에 퍼져나갈 텐데 우리 부족도 언제 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동북부 해안지대의 정착민들은 처음에는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식량과 정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거래하며 생활의 지혜를 서로 나눴죠.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우호적이었던 분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공격하면 곧바로 보복에 들어갔고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백인들에게 단단히 보복을 해야 합니다.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요. 우리를 공격하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 은혜도 모르는 잔인한 백인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 플리머스에 정착했던 시기에 동부지방 가장 북쪽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은 완파노아그 부족이었습니다. 이 부족의 추장인 마타콤은 영국인들에게는 필립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착민들은 안파노아그족의 도움으로 도착했던 첫해 겨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옥수수 심는 법과 작물 재배법을 알려주며 백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장 마타콤의 동생이 유럽인들이 퍼뜨린 질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착민들이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땅을 망치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인디언들은 추장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착민들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결국 위태롭기만 하던 이들의 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정착민들과 함께 살던 인디언 기독교 신자가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정착민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즉각 인디언 3명을 살해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또다시 정착민들을 살해했고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면서 결국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675년에 시작된 인디언과 정착민들 간의 싸움은 2년 동안 계속됐고 역사가들은 이를 필립 왕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앞서 홍역 박멸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홍역이 사라졌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무엇이든 한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죠. 뭐 인생 짧다고들 얘기하는데요. 돌이켜보면 까마득한 옛날로 느껴질 뭐 그런 인생을 걸어오지 않았나요? 인생 짧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주도 오는 한 주도 목표를 향해서 속도와 상관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8년 10월 1일 오늘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는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새로운 자동차 모델인 T모델을 출시했습니다.
There's one car that takes you anywhere you want to go. The Model T. Strong, sturdy, with a will of its own.
T모델 출시는 자동차계의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부유층을 겨냥해 이윤이 많이 남는 고급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한 대당 $850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일반 서민이 탈 수 있는 대중적이며 튼튼한 차인 T모델을 출시한 것이었습니다. 1863년 미국 중서부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아일랜드계 이민 2세로 태어난 헨리 포드는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자동차 제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헨리 포드는 1896년 사륜마차 차체에 가솔린 엔진에 장착한 자동차 쿼드리사이클을 만듭니다. 이후 1903년 헨리 포드는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를 설립했고 5년 후인 1908년 오늘 혁명이라 불릴 만한 자동차 모델 T모델을 출시한 것입니다. 포드사의 T모델 자동차는 이후 단종될 때까지 무려 1500만 대라는 천문학적인 생산량을 기록하며 자동차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1949년 10월 1일 오늘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웁니다. 28년 전인 1921년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이래 중국은 공산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마오쩌둥은 국민당을 이끄는 장제스와의 회담을 갖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1946년부터 2년에 걸쳐 중국 공산당군과 국민당군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이 전쟁은 공산당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쫓겨났게 됐고 1949년 오늘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